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예수님께 순복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라는 말씀이 있는데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유월절이 지나면 이제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이렇게 되는데 출애굽을 기념할 때 누룩이 없는 떡을 만들어 먹는 날,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만들어 먹는 날이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출애굽하던 날 누룩을 넣지 않고 떡을 만들어 먹었던 이유는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아주 급히 나와야 했기 때문에 유월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고 이렇게 빵을 만들어 먹었어요. 그래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되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에 기초해서 누룩이라는 것은 이렇게 빵을 부풀리게 하는 것이어서 이것이 어떤 그 전염성, 뭐 죄의 오염성 이런 거를 의미하게 되기도 했어요. 이게 이제 부풀리는 거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8절입니다. 물론 이게 선한 영향력을 의미할 때도 있는데 5장 8절을 보시면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유월절 양이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시면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유월절 날 돌아가신 이유는 마치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임 당하듯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되신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은 이게 무교절과 맞닿아 있거든요. 누룩 넣지 않고 이렇게 빵을 만들어 먹는 날과 같아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요. 1절도 유월절이라는 무교절, 7절도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 하면서 유월절이 무교절인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아니면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마치 누룩처럼 유월절 잔치를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잔치는 누룩이 없어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더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염시키고 뭐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거, 정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 서기관들,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누룩처럼 유월절 잔치를 더럽히는 아주 그 죄악된 오염 덩어리인 거죠. 그래서 그 죄악이 백성들에게까지 전염이 되어가지고요.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함을 전념시키는 사람도 있고요. 더러움을 전념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진실함을 전념시킬 수도 있고요. 아주 그 거짓과 온갖 이 부패함을 그 더럽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전파시키고 있는지, 순전함을 전파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더러움을 퍼뜨리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좀 이렇게 거룩함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더러운 거짓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늘 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누룩이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순전한 누룩이냐 아니면 부패하게 하는 누룩이냐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 사람들이요, 궁리하고 있어요. 악한 일을 아주 은밀하게 이제 작전을 세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올바른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들통이 나면 사실 엄청난 문제가 벌어지고 자기들이 대단히 곤란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아주 악한 계획을 궁리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일을 이렇게 꾸미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이 알면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게 들통이 났을 때 창피할 만한 일을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들통 났을 때 창피할 만한 일을 하면요,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생겨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하면요, 이게 마음이 굳어지고요, 이게 강팍해져요. 그리고 대단히 공격적이 되고 날카롭게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드러났을 때 창피할 만한 일을 하게 되면 점점 거룩함에서부터 멀어지고 우리가 점점 이게 마음이 이게 굳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서기관처럼 정말 선한 일을 해야 될, 어떻게 보면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아주 악한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둘 중의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장들과 성정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궁리하고 있는데 뭔가 돌파구가 확 생겼어요. 이 예수님을 넘겨줄 방법을 이제 가르쳐 준 거죠. 사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어요. 이게 더 이상 무리가 일어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모를 만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딱 어떻게 해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 가룟 유다가 그런 기회를 이제 제공할 수 있다고 이제 정보를 준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로서는 얼마나 참 좋은 기회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요, 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3절은 사단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악한 길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이 늘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들어가서 마음과 생각이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이 말하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마음을 잘 지키지 않고 이게 마음이 노출이 되고 마음이 드러나고 그 마음을 사단이 사로잡게 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 가룟 유다가 아주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힘이 되어야지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사단을 편들어주는 그런 꼴이 되면 이거는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해요. 오늘 본문 보시면요, 예수님이요 유월절 잔치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보시면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 딱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걸 봐서 사실 예수님이 중요한 일 할 때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여기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어디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9절에서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절을 보시면 10절,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주님께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이게 이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 사람이 남성형이에요. 보통 이 시대는요 물은 다 여자들이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남자가 물을 들고 다니니까 대단히 독특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라. 그리고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마치 뭐 이렇게 다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거는요, 이 맥락에서 예수님은요 대단히 주도적이세요. 예수님이 유월절 잔치를 어디서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거를 예수님이 다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준비하세요.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13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리. 12절, 제가 12절, 13절 읽자 그래놓고 저만 13절 읽었죠. 죄송합니다.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리라. 자리를 이미 마련한 큰 다락방.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 거를 알고 다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미리 다 준비를 시킨 것 같아요. 예수님이 미리 다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30절 보시겠습니까? 29절과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과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베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거는 뭔가 이게 신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거는요 다 예수님이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어떻게 예루살렘에 들어갈지 예수님이 다 계획을 세우시고 미리 다 준비하신 거예요. 이게 우발적인 게 아닌 거죠. 나귀 새끼 끌고 와가지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예수님이 스가랴의 예언을 염두에 두고 나귀 타고 들어오는 예루살렘의 왕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미리 다 계획하고 준비하신 거예요. 유월절 잔치는요 누가복음이나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요 이게 얼마나 길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유월절 잔치가 너무 중요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진 죽음인가,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뼈가 꺾어지지 않은 유월절 양이라는 걸 보여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지를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유월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정말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임당하는 어떤 구세주 그리고 어떤 구원의 표지가 되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유월절 식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거를요 미리 다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 준비하신 대로 하도록 그렇게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목적이 있고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거든. 예수님의 목적이 있고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엄청난 승리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약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이게 나귀를 타면요 폼이 안 나요. 그 당시에는 말이 귀했기 때문에 나귀를 타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그래도 나귀를 탔거든요. 그런데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인 거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가 사람을 태우고 얼마나 불편하게 갔겠어요. 이게 나귀도요 아주 이게 길이 잘 들어진 나귀 같으면 뭐 이렇게 타고 갈 수 있는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니까 이게 사람이 타면 그 나귀가 얼마나 불편했겠느냐고요. 뭔가 이게 폼 나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데 폼 나는 상황이 아니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는 그 시대 사람들이 기대했던 승리자 아니고 십자가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유월절 잔치를 이렇게 다 계획하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유는 예수님은 생명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어린 양, 죽임당하는 어린 양인 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있고 예수님의 계획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요 돈이 탐나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이 아닌 줄 알아야 합니다. 돈 그건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이거든요. 가룟 유다는 3년을 예수님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3년을 예수님 따라다녔는데요 자기가 기대한 예수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기대한 예수님은 승리자 예수님이거든요. 제자들이 기대한 예수님은 하여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예수님이고요. 뭔가 예수님 따라가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뭔가 예수님 덕분에 뭔가 한자리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계속 하는 이야기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 뭔가 이렇게 승리하고 영광을 얻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맨날 십자가 짊어져야 된다. 십자가는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고난, 더 많은 수치, 여러분 더 많은 희생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예수님의 생각이 있고 예수님의 계획이 있고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깨진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요 가룟 유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거예요. 가룟 유다의 기대가 있어요. 가룟 유다의 꿈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이 있고 예수님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자가 되어야지 주님이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포기해버린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꿈, 자기 계획이 너무 많으면요 주님의 뜻 이루기 어려워요. 주님을 따라 살기도 어렵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 꿈과 내 기대,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고 내 생각, 내 기대, 내 계획대로 해주세요. 혹은 내 꿈, 내 계획을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전혀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 꿈과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의 꿈이 무엇이고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배우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꿈을 이루고 주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른 믿음이고 그것이 바른 신앙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가룟 유다는요 자기 꿈과 자기 계획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아주 그런 어떤 똑똑한 사람, 어떻게 보면 잘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꿈과 자기 계획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의 꿈과 주님의 기대와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그렇게 주님께 순복할 줄 아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그 순복하는 믿음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그렇게 주님께 순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